예,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서 각자 집에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날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레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참 유일하신 창조주로 알고, 또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분으로 알고 경배하려고 참 자리에 모여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경배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마지막 째 주 부터 마지막 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3월 한달 정도는 모이지 못하더라도 4월부터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4월 중순인데 아직도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보다 이제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생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는 대공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대량 실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더 이상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조차도 대단히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어디를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어떤 수동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과제이고, 그것 외에는 어떤 것에 다른 마음을 두기가 어려운,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남는 것, 살아남아 있는 것, 그것보다도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 있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보다는 그 생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다시 추스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순간들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전하게 될 말씀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전했던 그러한 다른 상황에서 전했던 말씀이고 또 제 개인 홈페이지에 이제 글로도 올라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는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이야기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지 약 1,700년 후에 일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이후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이 이제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도 920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거의 1000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믿냐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는 또 굉장히 쉽게 믿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죠. 자,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6장 11절에도 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회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재림의 때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세상은 온갖 사악함이 극에 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타락과 부패, 폭력, 강도와 강간과 성적분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극에 달해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참 구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의 일이었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 부분 다시 보시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멸하겠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하겠다, 짐승까지도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구를 멸하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어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의 홍수로 멸할 것이기 때문에 물에서 살 수 있는 어류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전 인류와 동물과 식물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날짐승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식물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씨앗에서 이제 다시 피어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 인류를 멸하는 중에서도 단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노아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의 이 부패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정말로 후회스럽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슬프단다. 이제 내가 세상을 전멸시킬 거야.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노아가 물었겠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내가 땅에 물의 홍수를 일으킬 거야. 노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당시까지 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마도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세상의 이 지구의 환경은 수분 공급 시스템이 비가 아니라 이제 안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이전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만은 제외야. 너와 네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렇게 너희 식구 8명만은 제외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일이야. 그 방주에는 너의 가족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암수 한 상씩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너희 가족과 너희 동물들에게 충분한 그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그 안에다 다 저장을 해 놔야 돼. 노아가 묻겠죠. 하나님, 그러면은 그 방주가 굉장히 커야 되겠군요. 맞아. 방주의 그 크기는 길이가 300큐빗, 넓이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 그리고 3층으로 방들을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터법으로 따지자면 아마 길이가 150m, 넓이가 한 25m, 높이가 한 15m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발라야 돼. 역청은 방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다 창 하나, 그리고 옆에 문 하나를 만들어야 한단다. 오, 하나님, 그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마도 노아가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주는 성경에서 구원의 모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문, 방주, 이 큰 방주에 있는 단 하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그 거대한 그 공간 안에 거대한 규모의 그 노아의 방주에 단 하나의 문만 있는 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노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를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퍼펙트하다 그러셨어요. 노아는 자기에게 좋은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이해가는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전생에 그리고 자기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모르는데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은 살짝 제껴두고 이 좋은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노아가 곧바로 조선소를 개업했습니다. 그 이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이제 노아는 곧바로 조선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현대의 조선소처럼 바닷가에 조선소를 개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근처에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라는 것 자체도 이 방주라는 것 자체도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이 땅 전체가 다 물에 잠긴다고 액면 그대로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구하기가 쉬운 산 근처에 그렇게 조선소를 개업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자, 이제 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 노아가 미쳤대. 노아가 미쳤대. 그 노인이 미쳤대. 예. 노아가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가 장을 볼 때마다 아줌마들이, 아낙네들이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저 여자 남편이 미쳤대. 예. 샘, 함, 야벳의 친구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런 모든 친구들이 야, 쟤네 아버지가 미쳤대. 야, 샘네 아버지가 미쳤대. 머리가 좀 이상해졌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자기들과 함께 낚시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일요일 주일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쟤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맥주도 잘 마시고 고수톱도 치고 노래방도 잘 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뭐 너만 예수 잘 믿는 척 하려고 하냐?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야, 티내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해. 예,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동창회나 개모임이나 예, 결혼식 등이 있으면 일요일에 언제든지 달려오던 친구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일요일에 그런 모임들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도 좀 작작 믿어야지. 아예 그렇게 교회 미쳐버리면 어떡하냐. 또한은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나무를 뱁니다. 대패질을 합니다. 못질을 합니다. 노아가 아마 조금 부자였다면 사람들을 고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밤이고 낮이고 자나 깨나 방주를 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나무를 베고 꿈에서도 망치질을 했을 것입니다. 망치에 손가락을 찍고 거친 나뭇결로 인해서 손바닥에 가시가 박히고 끊임없는 톱질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포기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아마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에는 주님과 함께 교제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을 제외한 그 모든 순간에는 끊임없이 그것이 월드컵을 하는 날이 되었건 올림픽을 하는 날이 되었건 뭘 하는 날이 되었건 끊임없이 노아는 쉬지 않고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일요일 오후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토요일에 영혼구령 모임에 참석하고 주중에 또 함께 모이는 그러한 주중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이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고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오직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도 성장하면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사람들이 뭐라 하건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도 모두 다 방주를 짓는 일에 가담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졸지에 목수가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노아에게 또 하나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의의 선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선포자, pr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말씀합니다. preacher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선포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선포했는지 그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거리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모습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머지않아 홍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홍수가 옵니다. 거대한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는 온다. 오늘 저의 이 설교 제목처럼 노아의 설교의 제목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가지입니다. 비는 온다.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거리에서 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사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더럽고 사악한 문화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처한 상황과 지금 현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은 경험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제 곧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살아있는 모든 것,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저와 함께 방주를 지어서 함께 구원 받으십시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별 미친놈 다 보겠군. 야, 저 또라이 좀 입 좀 좀 쳐막아라. 아, 난 개독들이 제일 싫어. 지겨워. 지긋지긋해. 노아는 전철을 탈 때도 전도지를 주머니에 가득 넣고 사람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철에서 발을 꼬고 눈을 찌푸리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대꾸했겠죠. 야, 예수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노아는 또 아파트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띵동댕동, 누구세요? 삐끔. 저, 예,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전도지 한 장 놓고 가도 될까요? 필요 없어요. 우리 불교 믿어요. 쾅! 노아는 그래도 영혼 구령에 대한 이 열정으로 불이 탔을 것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여덟 식구만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볼 때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차고 주님께서 노아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미리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만간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그런 어떤 모형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예, 이리로 올라오라. 예,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때 듣게 될 그러한 음성인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됐다. 지금부터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다. 7일 후부터 40일간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될 거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배는 이 방주는 다 지었지만 제가 중간에 이 배라고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주입니다. 그렇죠? 배와 방주는 다른 것이죠. 물에 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는 키가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가는 것이지요. 또 도치 있거나 또는 노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방주는 하나의 그냥 거대한 상자입니다. 떠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조정하냐?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방주는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극도로 악해지고 심지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들이 차례대로 한 쌍씩 노아에게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멀리서 방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혹시 멀리서 저 멀리서 혹시 누구라도 좀 다가오지 않는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노아를 주님께서는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닫아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둘씩 노아에게 나와와 방주로 들어가니, 그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주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손수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제는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울부짖어도, 애원을 해도, 협박을 해도, 욕을 해도, 돈을 싸들고 들어와도, 부탁을 해도 그래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 않으리.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지금 초청하실 때 그 순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의 이 7일간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서 반신반의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비라는 것이 올까? 결국 7일 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뭐라고 설명하지?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이러한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노아의 가족이 전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비웃었겠죠? 하늘은 맑고 화창하고 푸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미친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되는데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약속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들을 귀찮게 하면서 헛소리를 해댄 그 자를 그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천장에서 두두두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에서 이제 창을 열고 위층에 난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 물이 떨어진다. 어? 물이 떨어진다. 저게 비구나. 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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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다. 바로 저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라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 그분이 오르셨어. 그분의 말씀을 믿은 우리가 오랐어.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얼싸안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옳았어. 주님께서 오르셨어. 우리가 옳았어. 이제 한두 방울 내리던 비가 변해서 억수 같은 홍수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검은 먹구름으로 덮이고 이제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땅의 물샘들과 또 온갖 화산들이 다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또 이 가족들은 불현듯 다른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 마을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애타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좀 태워주세요. 저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배 밖은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그 가족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하고 거대한 배도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천국을 믿고 문자적인 지옥을 믿고 문자적인 부활을 믿고 문자적인 휴거를 믿고 문자적인 재림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지성인이 아니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고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센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냐?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겠냐? 부처를 믿든, 에? 공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뭐든지 하나를 열심히 잘 성실하게만 하면 산의 정상에는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모두가 다 그렇게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관대하다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내에서조차도 우리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도 신앙 이러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우리는 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영해를 하고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굉장히 멋들어진 것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를 외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그렇게 치부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자답게 행동하고 긴 치마를 입도록 권장하고 남자들은 남자답게 행동하고 머리를 여자처럼 기르지 못하게 가르치고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런 것들 교회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 교회 내에서 남자를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시대에 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냐. 여자가 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방식, 빌리 선데이의 방식,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의 방식을 고집하고 세들백 교회니 윌로크릭 교회니 이러한 사람들의 이 신복음주의적인 이러한 방식들을 반대하는 그런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날이 올 것입니다. 비는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는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옳았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문자적인 천국과 문자적인 지옥과 문자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 입증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비는 옵니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비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었음이 입증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명령 그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고 성직자 계급 체제를 거부하고 구약에 속한 규례들을 신약시대에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에 따라 교단을 형성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지역교회를 고수하고 비성경적인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이상한 영에 이끌린 오순절 운사운동을 배격하고 사탄의 음악인 록음악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반대하고 마지막 시대의 배도의 물결인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종교 일치 연합운동,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참 크리스천이었음이 증명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비는 옵니다.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비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옳았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수십 년간 비가 올 것이라고 외칠 때 모두가 그 사람들을 미치광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는 왔습니다. 사람들은 틀리고 노아가 옳았음이 입증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비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조만간 닥칠 이 거대한 홍수에 안전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구원의 방주의 문 밖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더 이상 늦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노아의 외침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 번째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 이 세상 사는 여러 갈래의 길로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갈래의 길, 한 갈래의 한 개의 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앞둔 세대, 심판의 경고가 이미 떨어져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의 선포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령자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은 조만간 닥치게 될 이 홍수, 다시 이야기하자면 불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피값에 대해서 무죄한가요? 떳떳한가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주님의 명령에 다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이해가는 것만, 머리로 이해가 가는 것만 순종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이 되는 것들 한도 내에서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광신자라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신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광신자의 정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선포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순간을 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삶을 유지하는 동안, 내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불태울 것인가? 내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내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노아의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배우고 우리가 의의 선포자로 이 마지막 세대를, 이 참 험난한 이 순간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